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근을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같이 하시니 저희가 관근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7년도가 되었는데 1800년대에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발견들, 또 많은 발명들, 많은 작품들. 1800년대에 와서 왜 그렇게 많은 발견, 발명, 명작들, 또 명화, 명곡,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1800년대 인물 가운데 멘델이라는 인물과 다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된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동시대의 인물이고 동시대에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지만은 이 두 사람의 발표 논문은 굉장히 큰 차이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다윈은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종의 기원에 한 책은 학술지였는데 학술지로서 유례 없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속에 큰 변화를 가져줬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다인의 그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그 사실을 마치 그것이 학문인 것 마냥 사실인 것 마냥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인이 주장한 그 가운데는 이게 만약에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법칙으로 남습니다. 어떤 법칙, 뭐 진화의 법칙이라든지 뭐 어떤 법칙으로 남는데 법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설과 그냥 론에 불과한 글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멘델의 논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멘델의 논문의 그 제목은 식물의 잡종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뭐 그다지 제목으로 봐서 뭐 그다지 위대한 그런 논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중요한 논문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멘델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멘델은 정확하게 유전 법칙을 발견했고 이 유전 법칙 안에 또 많은 법칙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뭐 독립의 법칙이나 분리의 법칙이나 유전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 1865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은 그 전에 6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근소한 차이죠 보면은 다인이 먼저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만약 마치 어떤 그 시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논문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 논문은 하나의 어떤 구시대의 동물의 정확한 유전자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껍데기만 보고 발표한 논문에 불과한 거예요.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다인이 거북이 등껍질이나 또 식물의 뿌리 모양을 보면서 각각 다른 분리된 섬의 먹이 종류에 따라서 새의 뿌리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가지고 어떤 진화론의 증거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DNA 유전자를 조사하면서 겉에 모양에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DNA 유전인자는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다인의 이론들은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이 되었고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 시대에 DNA를 볼 수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발견해냈을까? 이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제 그가 연구를 하면서 발표해낸 논문의 이제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녹색 완두콩이 있고 그 노란 완두콩이 있는데 이 두 종류를 교잡을 해서 수정을 해서 열매를 얻으니까 노란 것도 나오고 녹색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노란 완두콩이 우성이냐 아니면은 녹색이 우성이냐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곱슬머리면은 딸이 태어났는데 곱슬이길 원할까요? 곱슬 아니고 직모길 원할까요? 곱슬이길 원하니까 딸 머리가 곱슬곱슬하면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근데 곱슬머리가 우성이라 가지고 이 곱슬머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똑같은 이제 그 가운데 꼭 안 좋은 게 더 우성이에요. 세요. 또 안 좋은 걸 잘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야 너는 어떻게 부모 가운데 둘 중에 안 좋은 것만 그래 빼닮았냐 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예, 제 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제 딸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딸하고 셋이 가면은 주온 자식인 줄 압니다. 제 딸이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서 저 남극에 가서 지금 막 빵밖에 먹을 게 빵밖에 없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복음 열심히 전하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안 좋은 게 이렇게 이제 담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맨델은 보니까 야 이 노란 완두콩하고 녹색 완두콩을 수정을 해서 열매를 얻으니까 이제 녹색이 나올 확률도 있고 노란 이제 확률이 있는데 이 이제 우성과 열성의 비율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법칙도 발견해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 완두콩이지만은 이 녹색 완두콩을 모아가지고 녹색만 심으면 밭에 녹색 완두콩만 열리는 게 아니고 노란 것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은 아 지금 보기에는 녹색이지만은 이 안에 노란 완두콩의 성질을 담고 있구나. 그걸 이제 발견을 해낸 거예요. 지금은 DNA를 통해서 또 DNA의 어떤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게놈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전자현미경이 이제 발명되어서 그 이제 유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와서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지도 못한 가운데서 그 법칙을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윈의 서재에 맨델의 유전 법칙 책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맨델은 식물학자였고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유전 법칙을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냈습니다. 예, 근데 다윈은 수학을 싫어했대요. 막 수학 꼭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안 봤던가 봐요. 봤더라면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게 야, 이 맨델이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는 초등학생하고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다인은 내가 그 당시 안 사람도 모르지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매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덜로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물들 보고 그리고 뭐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 이 맨델이 연구한 그 연구는 위대한 연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물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이 와가지고 오늘 뭔 갑자기 뭔 종의 기원이 어떻고 식물의 잡종이 어떻고 유전 법칙이 어떻고 지금 공부하러 온 게 아닌데 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 모르시죠? 예. 여러분 이 녹색 완두콩 속에 노란 색의 완두콩 그 성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가면은 노란 완두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악의 유전인자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 내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놓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 이건 부활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걸 확인하러 갔던 제자들의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그 부활의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 주님은 부활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17절,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으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게 뭐냐. 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왜?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또 그걸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미련하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너머의 세계,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각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다윈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엉터리지만은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에 그 이야기 주장은 엉터리인데도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위대한 발견인데도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졌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발견인데도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더디 세월이 지나서 한참 뒤에서야 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위대한 발견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더디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은 학술지인데도 그 당시에 당장의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는데 맨델의 유전 법칙은 위대한 발견인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수준하고 맨델이 발표한 그 수준은 너무 높은 차원의 수준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해를 못한 거죠, 보면은. 자, 그러면 같은 인간이라도 그 시대를 넘어서 앞선 이 유전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세월이 지났어야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지금에 와서는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위대한 발견이라고 지금 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앙은 우리는 지금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범위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셔서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무조건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받아들이듯이 그 시대에는 무시되다가 세월이 지나서 많은 세월이 맨델이 죽고 난 다음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더디 받아들인 거예요. 맨델의 유전 법칙을 더디 받아들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하시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세계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나오고 사마리아 장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는 말은 당연히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인데 지금 이 성중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아이까지 삶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야, 너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할 거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서 양식이 생기냐는 거예요. 양식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양식이 헐값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해 안 가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말이야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은 아무리 봐도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세 한 세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장관은 저주를 받았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두 차이가 뭐냐?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거부하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장관 속에 올라오는 생각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타당하고 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생각은 그 안에 악한 유전인자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할 때 그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비참하게 짓밟혀 죽는 거예요.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 아니 인간이 좀 앞선 인간이 유전 법칙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위대한 발견을 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또 저희 이해가 안 가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엘리사의 마음에 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고 열왕기 5장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때 역시 나아만 장군 역시 더디 믿었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다가 종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이 과부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뻔히 가난한 과부고 먹을 것이 없는 여잔데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능히 그래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은 야 과연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사마리아 장관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뜻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장관처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고 아무리 선한 생각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악한 유전인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 속에는 좋은 것 속에 그 녹색 완두콩 속에 노란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심으면 노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노란 완두콩이 나오듯이 이게 지금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선해 보이고 옳아 보여도 이게 뒤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편에 서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은 말씀 편에 서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설립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방문사님 처음 이제 케냐에 가셔서 야요 스타디움에 집회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그 당시는 선교사님이 없었고 처음으로 방문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헌금 많이 거두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이제 하는 그 이야기와 그냥 설교 조금 하기를 바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마음에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스탠드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땡볕에서 사람들을 모아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 못 전한 것이 한이 되셨는지 저에게 야요 스타디움에 일반교회 목회자들, 교인들 다 모아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예, 그렇게 하면 돼. 예 하고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그런 스타디움, 큰 스타디움을 누가 뭐 많이 쓸 일이 있겠나 싶어서 당연히 대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대관 스케줄이 다 잡혀있고 대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프리카에 이렇게 대관 신청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쓸 날이 없냐. 더더군다나 케냐의 프로축구는 아니지만은 실업축구 이제 팀들이 생겨나서 그 축구 경기를 주말마다 하고 그걸 생중계로 방송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관이 됐기 때문에 축구 경기가 대관이 됐기 때문에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우르파크도 알아보고 여러 장소를 알아보다가 그것도 잘 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럼 어디서 하냐 고심하면서 알아보다가 제 마음에 야, 너 왜 다른 데를 알아보냐. 방문사님께서 야요 스타디움에서 하라고 안 했냐. 왜 너 그대로 안 받고 네 생각을 보태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돌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목사님 야요 스타디움에서 하라고 했지. 그러고는 야요 스타디움에 또 다시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되니까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야요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라는 그 종의 말씀을 그대로 새로 마음에 받았습니다. 근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던 김성경 선교사를 다시 보내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다시 가서 축구 경기의 옮겨라고 해라. 우리 교회 가까이에 스타디움이 또 하나 있거든요, 보면은. 글로 옮겨서 경기하고 거기 우리 대관해 주라고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생중계, TV 생중계를 하는데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옮겨라 한다고 옮기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알아요, 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관계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축구 경기 옮기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지만 우리도 알지만 말도 안 된다는 우리가 알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부사역자 이야기하고 또 부사역자는 가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돌아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말도 안 되고 그건 그러지 말고 이 날짜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 통신회사에서 이 날짜를 대관을 해놨는데 이 날짜에 행사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면은 당신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러 안 갔으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그 장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러 가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길을 여셔서 정말 그 통신회사에서 그 행사를 취소했고 그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고 야유 스타디움에서 연합으로 일반교회 목회자들과 그 교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 번은 월드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월드캠프를 하는데 그 당시 시내 중심에 컨벤션 홀이 있었습니다. KICC라고. 거기서 이제 칸타타를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월드캠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참 일반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 그다음 목회자들이 참석을 해. 천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두 번을 이제 공연을 하는데 오후에 이제 공연을 하고 그다음 저녁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버스를 빌리는 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번 빌려서 이제 먼저 학생들을 가서 공연 보여주고 태우고 와서 다시 목회자들을 태우고 가서 태워오면은 한번 버스를 빌려서 두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그 당시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내까지 이제 가는 그 길을 이제 디카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 길에 그게 이제 어떤 길이냐면 대통령이 고향 가는 길입니다. 그 대통령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 길이 이제 길을 확장하고 공사를 하는 길인데 아프리카는 그래요. 대통령 고향 가는데 편하게 가라고 막 12차선으로 막 뻥 뚫어가지고 막 전국이 제일 넓은 도로를 만들고 그래요. 보면은 그 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제 차가 막혀서 두 번 이렇게 공연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으니까 도로 공사를 중단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부사역자한테 그 도로 공사 중단하라고 해라고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에서 지금 대통령 고향 가는 길 지금 빨리 닦아야 되는데 도로 공사하는데 그 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말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소리라는 거 알아요, 보면은. 그럼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 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김성경 선교사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청소년부에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 식사하러 식사 초대하고 싶다고 오시라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전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하고 그 당시 같이 일을 했었는데 담당 이제 청소년부 직원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분이 막 난처해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걸 도로공사를 우리가 중단시키냐. 그 청소년부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부에서 그걸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중단시키냐. 그걸 중단시키려면 우리가 청소년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장관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장관 보고 그렇게 저 교통부 장관한테 아쉬운 소리 하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옥신각신하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직원이 들은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하는 거예요. 야, 그 IYF 있잖아. 그 우리하고 지금 MOU 해가지고 뭐 월드캠프인지 뭐 이제 피스 페스티벌인지 뭐 이런 걸 지금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다. 말이 되냐? 이래 하는데 옆에 직원이 그래? 야, 그 도로교통부에 내 친구 있는데 내 전화 한번 해볼게 한 거예요. 그 옆에 직원이 듣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일인데 도로공사 때문에 지금 차가 많이 막히 이런데 이분은 그 시간 잠깐 좀 이제 한 몇 시간이라도 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그 담당인데 이야기해 날짜만 이야기해 언제든지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일 동안 일주일에 매일 공사를 하면은 늘 차가 막히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사람들 참 그 인권을 생각해주고 사람들 생각해주죠? 그게 아니고 아프리카에는 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선진국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아 영국 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영국에 있는 그 제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날짜만 이야기해. 그날 내가 공사 중단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라는 그 날짜에 공사가 전면 중단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맨델의 유전 법칙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그 학문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처럼 보여도 더디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야, 그러면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그래. 요단강 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요단강 물이 뭐가 좋아가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권해서 겨우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단 말입니다. 더디 믿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은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인간의 앞선 사람의 그 학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가 안 가는 소리라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오면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날 거다.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당시 1800년대 사람들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갭이 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갭이 큰데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뭘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고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가지만은 바로 받아들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어야 되냐면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보는 것,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이것이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들,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들,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기준점을 잡고 있으면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간단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세계를 단순하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정확한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땅을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놓으면 목수가 와서 뭘 하느냐? 목수가 와서 그 말뚝 박아놓은 것은 땅을 팔려면 지하를 팔려면은 말뚝 그 코너까지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 말뚝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 경계 너머에 나무를 가지고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딱 못을 박아놔요. 그러면 땅을 파냈을 때 조금 덜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는데 그 너머에 나무로 기준점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못을 박아놓은 그게 줄을 딱 쳐서 이쪽으로 줄을 치고 이쪽으로 줄을 딱 치면 정확한 그 꼭지점이 딱 만난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내도 말뚝은 그 기준점이 말뚝은 흙을 파는 바람에 빠져나가고 없어도 목수의 눈에는 정확한 땅의 경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뚝 보고 공사하다가 보면은 건물이 말뚝 파고 땅 파다 보니까 말뚝이 빠져나가 버리고 없겠죠? 대충 여기쯤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면 잘못해가지고 남의 땅으로 막 건물이 막 넘어가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목수는, 제대로 된 목수는 땅을 파내도 그 기준 빨간 말뚝을 빠져나가고 없어도 늘 언제든지 기준점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예요.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실 하나 그 간격으로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그 기준점이 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래, 이 생각은 내 생각은 이건 악한 거야. 이 내 판단은 악한 거야. 자,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악의 인자를 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선해 보이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은 모양은 녹색 완두콩이고 완벽한 녹색이고 속을 잘라봐도 녹색 완두콩이 맞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속에는 노란 완두콩의 인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세에 가서는 노란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후일에는 대적이 되고 후일에는 이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기준점이 분명치 않으면은 다윗 생애에도 어느 날 그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 기준점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상책이겠다. 이게 좋은 생각이다. 야, 내가 유대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다윗이 봤을 때 이게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악한 인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악한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가니까 블레셋에 가니까 아기스 왕이 성읍을 주고 시글락을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열이면 열까지 다 따져봐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만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가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고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악이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에 그래 이게 상책인데 그러나 이 속에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속에 악한 인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 누가 봐도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어려운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고 누가 봐도 마땅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악한 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면에 엘리사가 야,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이 한 색이라 보리 두 사이 한 색이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생각 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생각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 장관이 되어지고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느냐, 사마리아 장관처럼 대적이 되어지고 저주를 받느냐가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은 자기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타당한 소리고 합당한 소리고 옳은 소리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면 내 생각이라면 이건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씨를 받아들였느냐? 자,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씨를 받아들여서 임신을 했으면 축하받을 일이지만은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들였으면은 그건 죄악이란 말입니다. 누구 씨를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예? 내 남편 보기 좀 멍청한데 저 남편 씨를 받아들여가요. 멍청한 애 놓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 씨를 받아들여가 똑똑한 애를 낳는 게 낫지 해가지고 말이 돼요? 누구 씨를 받아들였냐는 거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 씨를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은 거예요. 누구 씨를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내 생각의 씨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은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사에 한색을 하고 보리두사에 한색을 하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기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누구 씨를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의 씨를 받아들이는 이건 죄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그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엘리사가 되느냐 사마리아 장관이 되느냐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냐 따라서 나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되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 사마리아 장관이 되는 거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 마음의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기준점 없이 살아왔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판단,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잡고 이 씨를 받아들이면 내가 사마리아 장관이 된다. 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내가 대적이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교회 인도를 받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엘리사가 되는 거구나. 이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쫓아간 결과가 저주라는 걸 알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인자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스카웃 연맹하고 MOU를 맺으러 갔었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카웃 연맹 회장에게 방무사님께서 우리가 인도에서 인도의 잼버리 대회를 우리가 이끌어줬다고 3만 5천 명 모이는 그 잼버리 대회인데 우리가 그 행사를 주관했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잼버리 스카웃연맹 회장이 예, 압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갔었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갔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잼버리 대회를 하면은 딴 나라의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11월 달에 11월 27일 날 인도에서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이제 그 회장님이 인도의 잼버리 대회를 내셔널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러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분이 우리 IYF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걸 보신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이제 립싱크로 칸타타 공연을 해준 거 하고 하나는 마인드 교육을 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던 프로그램이죠. 또한 우리가 낮 시간에 그 지역 교육자 포럼을 하자고 사실 인도에서도 그 잼버리 회장님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데 야 이게 청소년들 이런 잼버리 대회인데 교육자 포럼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올까 의구심이었는데 대성황리에 장관님도 오시고 총장님들도 오시고 많은 교육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낮 시간에는 학생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뭐 어드벤처 이제 그런 이제 활동도 하고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칸타타 공연도 해주고 우리가 저녁에 마인드 강연도 해주고 이 프로그램이 잼버리 대회의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인도에 갔을 때만 해도 뭐 이게 그다지 다른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나 몰랐지만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야 이분이 왜 우리하고 MOU를 맺자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가 그 회장님하고 MOU를 맺는데 우리 어떤 요청을 했냐면 이왕이면은 우리가 대통령 면담도 했으면 좋겠다. 그 이분이 날짜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들 이제 대통령궁에 초대받아 가서 행사를 뭘 하냐면은 이 스카웃 연맹 회장님이 그 나라의 총 이제 이 스카웃 총재로 대통령을 명예 이제 총재로 임명하는 임명식인 거예요.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스카웃 회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스카웃 회장이 대통령을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그 스카웃 그 이제 스카웃 이제 그 스카프 있어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차는 스카프 그것도 이제 탁 채워드리고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두 번째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목사님 만남을 가지셨는데 면담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목사님과의 어떤 그 시간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비서가 시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필리핀은 따갈로우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대통령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옆에 비서들이 이제 시간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개인 면담은 못하고 그냥 악수하고 이제 지난번 행사 때 다바오의 행사 때 목사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앞으로 이번이 아니라도 필리핀의 대통령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목사님을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약 사범들을 수천 명을 죽였는데 그렇게만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방송국에 가서 TMI 방송이라고 필리핀에서 최고 큰 이제 제일 1위를 하는 시청률 1위인 방송국입니다. 그게 이제 방송국 이제 총대표께서 목사님을 영접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나라 이제 7시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메인 뉴스인데. 근데 목사님께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법으로 마약사범들과 싸우는데 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법으로 마약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고 이래가지고 법으로 싸우는데 그 길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서 마음으로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이 법으로 싸우는 건 이제 벌써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야당들로, 야당으로부터 지금 막 탄핵, 그것도 이제 막 지금 신청에 들어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의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돼 있는데 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머리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의 벵갈루라고 그냥 조그만한 인도 소도시에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방송사님께서 내가 못 가니까 자네가 거기 대신 갔다 오게 해서 며칠 갔다 온 것이 또 이렇게 필리핀에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이 필리핀에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를 하고 나면 또 그 파급 효과가 또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필리핀은 캐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더더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또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하시고 도울 거라는 또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 머리로 우리 계산으로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어떻게 양식이 많아진단 말이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특별한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은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안에 또한 악의 유전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내 인생에 슬픔이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를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생각의 유전인자 속에는 이 안에 악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내게 고통을 주고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이 안에 특별한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없던 길도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면서 내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다. 어제 동문회를 하면서 많은 부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스가 먹는 부스였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음식들 해서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문회 이제 주최하는 이제 진행부에서 형제가 하, 목사님 역시 사람들은 먹는데 몰리네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좀 있어 봐라. 사람은 배부르고 나면 다른데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좀 있어 봐라 마인드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제. 그래 배고플 때 먹는데 막 배부른데 뭐 계속 먹는데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인드 부스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들 이제 교회를 부서마다 단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 없는 그런 이제 부서가 없을 정도로 주위 학교도 아동 심리 연구소 이제 만들어서 등록을 했고 그다음 모든 부서들 다 이제 비영리 단체를 등록을 해서 실버는 뭘로 하면 좋겠냐? 노인 심리 연구소로 할 거냐? 실버 심리 연구소로 할 거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인 번호를 얻으면은 우리 교육원에 이제 상담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 이제 법인에서 이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연결은 또 최고 상담사들을 또 다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만나서 상담해주고 원래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상담사에게 돈을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는 무료 상담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무료 상담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마인드 집회하거나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홈페이지 주소 주고 그 주면서 여기에 상담 받으면 된다고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하면은 연락을 하면은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고 어디로 오라고 해서 상담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모든 부서가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실버는 찾아가는 실버해서 지금 매주마다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고 주일학교도 주일학교에서 또 새로운 길이 열려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주일학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씀의 씨를 하나 받아들였을 때 야, 이게 되겠나 싶어도 이 안에는 특별한 유전인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의 씨를 받아들이면 이 안에는 악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것은 결국은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를 믿어서 자기 속에 올라오는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올라오는 씨를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보면 불신이 들어지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마음 닫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씨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람 속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도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기 생각은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은 믿고 있으면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마리아 장관이 되느냐 엘리사가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의 씨를 받아들이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의 씨를 넣어주고 그걸 받아먹고 살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들면 그건 생각의 씨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평, 원망, 불만 들어지면 그건 생각의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였는데 왜 내 속에 불평이라고 불만이 일어나겠어요? 왜 원망이 일어나겠어요? 왜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빛이기 때문에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신앙이 되고 안 되고는 정말 단순한 그런 차이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의 씨를 받아들였다면은 그 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악의 인자를 담고 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악한 인자를 담고 있다.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가지면 내 생각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